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 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매일 성경 공부 말씀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연약함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친구랑 은혜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 하루는 되게 담대해지는 하루를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제 은혜에 넘치고 또한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 역시 반복되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사기 3장 12절과 15절 말씀.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2장 1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하며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여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과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는 알겠는데 실루아노는 누구인가요?
네, 자 그럼 보명쌤이 사도행전 17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거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실루아노는 실라의 라틴식 발음의 이름이며 실라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 사울의 아람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명쌤이 17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과 조직적인 방해로 인하여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사역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새 안식일이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의 전체 체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 일행이 다른 지역과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물렀던 시간과 비교해 볼 때 데살로니가에 그들이 머문 시간은 아주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진양쌤이 1장 3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보명쌤이 1장 5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지체들로 택하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를 알고 있는 증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읽어주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어떻게 받아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과 바울 일행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복음을 전해준 자를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모습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명쌤이 1장 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칭찬하고 어느 정도로 칭찬할까요?
주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그들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 처에 퍼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진양쌤이 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과 각처에 퍼져 있는 믿는 자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일행이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전해 듣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쌤들은 새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는 사역자로서 무엇이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들은 신자들과 새 세대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나님과 신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을, 보명쌤이 2장 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였나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봄양쌤이 사도행전 16장 12절을, 진양쌤이 16장 22절과 23절을 읽어주실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많은 싸움 중에 어떻게 행하나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과 능욕과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함이 헛되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을, 진양쌤이 2장 4절을 읽어주세요.
우리의 겉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궤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도 바울 일행이 고난과 능욕과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겉면은 간사나 부정이나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불순한 동기나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권면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을, 진양쌤이 2장 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에 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행이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누가 증인이라고 말씀하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봄양쌤이 2장 8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받고 사도로서의 권리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행하나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 일행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명쌤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 일행을 강권하심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합니다. 북조선의 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명쌤이 2장 10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 일행이 힘들고 어렵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려고 수고하고 애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 일행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때론 포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진양쌤이 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 신자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님과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2장 1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제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양쌤은요?
저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한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붙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흔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계속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가 변함없다는 사실에 큰 위로가 되었고, 특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말씀에서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생겼습니다. 때로는 마땅히 누릴 권리도 내려놓으며 복음을 살아낸 바울의 삶을 보며 내 삶의 태도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붙드는 신앙심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마땅히 누릴 권리도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북조선 성도님들도 새해에 대한 기대를 품으셔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 삶에 충만히 넘치리란 믿음을 굳건하게 지니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에 품은 뜻과 소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그 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두 분은 새해에 신앙과 관련돼서 세운 신앙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올해에는 기도하는 것이 좀 더 힘쓰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보려고 마음에 결단을 했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새벽을 기도로 깨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목표를 세우셨네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많은 응답의 은혜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저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암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말씀 중에서 암송할 만한 시편들을 몇 번 뽑아 놓았는데 틈틈이 매일매일 암송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네, 시편 암송은 기도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삶에서 얻는 은혜도 정말 큽니다. 암송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지니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올 한 해 어떤 신앙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에는 기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맡겨진 일들과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2026년이 돼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세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위한 목표를 세웠듯이 북조선 성도님들도 믿음을 위한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한다든지, 더 많이 섬긴다든지, 더 많이 감사한다든지 하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또 믿음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라고 여기게 되면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설명이 있는 걸까요?
물론 믿음을 모두가 동의하는 몇 마디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고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한 여러 정의 가운데 보편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관계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일정한 의식과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일단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는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효도할 때만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부모와 자녀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때로는 실망시키더라도 그 관계 자체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성, 그보다 비할 수 없이 더 강력한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얼마나 확실하고 변함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과 은혜에 근거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신뢰하는 것이겠네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의 성장은 결국 관계의 깊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할수록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그만큼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진실하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열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외형적인 부분을 중요히 여길 때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게 되고 형식적으로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가 살아있으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실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함과 진정성을 중요히 여겨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기도 방법 중에 특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진실한 기도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붙든다는 건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것 같거든요.
네, 좋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게 잘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어질 때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감정에만 머물고 기도 없는 말씀은 진실한 관계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는 관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방금 생명이 있는 관계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생명이 있는 관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관계라는 말은 단순히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변화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진액이 흐르면 그 가지가 점점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생명이 흐를 때 우리 안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생명 있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감정이 다스려지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관계의 특징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존재하는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군요. 생명이 있는 관계는 유지되는 관계라기보다 자라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관계는 항상 성장과 열매를 동반합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다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은 결코 정체된 삶이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결과로 이웃들을 향해서 감사와 겸손과 섬김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그 생명력이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겠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진실한지를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좋은 점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면 우리의 삶은 예외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도 될 것 같아요. 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을 더 거룩하고 어떤 일을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거룩하고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의 일을 하는 것은 덜 거룩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모습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올바른 태도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조차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코람데오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자고 다짐한 것이죠.
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와 기도, 구제와 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작은 일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매우 귀한 신앙의 태도이자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오늘 우리도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중심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렇기에 코람데오의 신앙이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꾸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시간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일터에서도 저녁 식탁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행하라는 부르심인 거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시선을 늘 의식하며 그렇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계신 것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현실에서 애굽의 왕 앞에 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은 믿음을 기반으로 할 때만 행할 수 있는 거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바르게 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아신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코람데오의 근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여기는 영적인 눈을 가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각이 깊은 사람은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억지로 다잡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위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맞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감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채점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시며 교훈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코람데오의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건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믿고 여기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코람데오의 삶은 믿음의 결과이자 동시에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수록 믿음은 깊어지게 되잖아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환 구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믿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순환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관계이자 생명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2026년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시는 말씀 같은 순간이었는데요. 사람을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의 시선이나 어떤 사람이 보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올해는 정말 살아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북조선에 계시는 우리 형제 또 성도분들도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올 한 해는 정말 평화롭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아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말씀 없는 기도는 감정에만 머물고 기도 없는 말씀은 진실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단순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Yeah.